카프카의 변신을 읽으면서 스파이더맨 같은 그래픽 노블의 영웅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픽 노블 히어로. 우연한 기회에 초현실적인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이 스판덱스 활동복을 입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런 내용의 만화 장르죠. 흥미로운 건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장르가 비정한 세계에 맞선 고독한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은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과연 고독한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정의가 헷갈릴 때 고뇌합니다. 사랑하는 시민들이 들쥐처럼 굴 때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 그레고르 샘사에 비하면 그들은 행복에 겨운 존재일 겁니다. 그들을 멋지게 받쳐주는 비장한 서사가 그레고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정의는커녕 살던 집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죠. 어느 날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징그러운 벌레가 되었다는 것만으로요. 문학 속의 아웃사이더를 만나는 한 달간의 독서 여행,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첫 작품으로 함께하고 있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히로에 관한 이야기로 변신 감상의 두 번째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작가는 카프카의 변신을 보고 읽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변신이란 소재를 영웅물로 바꾼 게 아닐까. 물론 근거 전혀 없습니다.
네. 승열 씨는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슈퍼히로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시면서. 작고 귀여운 아이예요.
파란 크리처?
네. 파란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다녀요.
아, 진짜요? 예. 뽀로로요?
아니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각종 슈퍼 도구들을 꺼내서 친구들을 도와주죠.
아, 그 안경 낀 것 같이 보이는 애요?
똥자몽이라고요?
도라에몽.
네.
근데 왜요? 왜 좋아하세요?
슈퍼히로기 때문에. 평범한 저로서는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모든 역경을 한 방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을까 싶게. 그러면서도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만화 영화 캐릭터라서 귀엽고. 네. 그래서 슈퍼히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냥 넘어가시죠. 케일린의 favorite 슈퍼히로 누군가요?
저는 똑똑하고 정상적이지만 또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이요?
네, 멋있잖아요.
돈 많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빼도 곳이 없잖아요.
네, 어떤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면 잘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바람둥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머리도 좋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요. 어쩌면 모든 영웅 서사는요, 현실에서 영웅이 될 가망성이 없는, 전혀 없는 인간의 서글픈 한계를 상상적으로 극복한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웃사이더 특집으로 함께하는 한 달, 첫 작품, 변신, 감상, 슬슬 들어가 봐야죠. 그 전에 책 선물 이벤트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도서 출판 민음사에서 변신 번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t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감상문과 사연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항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음악은 저의 선곡입니다. 개봉된 영화 OST에서 골랐어요. Searching for Sugar Man이라는 영화인데요. Rodriguez라는 아티스트의 곡입니다. Sugar Man 첫 곡으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주인공 그레고르 잠사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그는 자신이 크고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대변신은 충격적이지만 그는 제대로 충격을 받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가 벌레가 된 것을 알지 못한 가족들은 행여 그가 결근할까 방문 밖에서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 지배인까지 집으로 와서 그에게 노동애의 임무를 종용합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변화를 알리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금기야 지배인은 해고를 운운하기 시작합니다.
Mr. Samsa!
The manager was now shouting, his voice raised.
What's the matter? You are barricading yourself there in your room, answering with only a yes and a no, or making serious and unnecessary trouble for your parents, and neglecting, I mentioned this only incidentally, your commercial duties in a truly unheard of manner. I am speaking here in the name of your parents and your employer, and I am requesting you in all seriousness for an immediate and clear explanation. I'm amazed. I'm amazed. I thought I knew you as a calm, reasonable person, and now you appear suddenly to want to start parading around in weird moods. The chief indicated to me earlier this very day a possible explanation for your neglect. It concerned the collection of cash entrusted to you a short while ago. But in truth, I almost gave him my word of honor that this explanation could not be correct. However, now I see here your unimaginable pig-headedness, and I'm totally losing any desire to speak up for you in the slightest, and your position is not at all the most secure. Originally, I intended to mention all this to you privately, but since you are letting me waste my time here uselessly, I don't know why the matter shouldn't come to the attention of your parents as well. Your productivity has also been very unsatisfactory recently. Of course, it's not the time of year to conduct exceptional business. We recognize that. But a time of year for conducting no business. There is no such thing at all. Mr. Samson, such a thing must not be permitted.
그레고르 잠사 씨,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거기 방 안에 처박혀서 네,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면 다예요. 부모님의 속이나 썩이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파렴치하게 직무를 회피하다니요. 네, 이 자리에서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당장 명확하게 해명을 해요. 당장요. 이런 객기를 부릴 줄 알다니. 놀랍군요. 안 그래도 사장님이 오늘 지각한 당신에 대해서 슬쩍 언질을 주시긴 했지만요. 당신이 수금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시길래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을 두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온고집을 부리는 걸 보고 있으니 대가든 인간을 두둔했던 게 정말 의외스러워요. 이런 말은 당신하고 단 둘이서만 해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할 수 없지요. 최근 당신의 업무 실적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물론 요새 업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요.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지배인의 협박에 그레고르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벌레의 언어로 떠들어내기 시작했다.
Mr. Manager, called Gregor, beside himself, and in his agitation forgetting everything else.
I'm opening the door immediately, this very moment. A slight indisposition, a dizzy spell has prevented me from getting up. I'm still lying in bed right now, but I'm quite refreshed once again. I'm in the midst of getting out of bed. Just have patience for a short moment. Things are not yet going as well as I thought, but things are all right with me. How suddenly this can overcome someone? Only yesterday evening, everything was fine with me. My parents certainly know that. Actually, just yesterday evening, I had a small premonition. People must have seen that in me. Why have I not reported that to the office? But people always think that they'll get over sickness without having to stay at home. Mr. Manager, take it easy on my parents. There is really no basis for the criticisms which you're now making against me. Nobody has said a word to me about that. Perhaps you have not read the latest orders which I sent in. Besides, now I'm setting out on my trip on the 8 o'clock train. The few hours' rest have made me stronger. Mr. Manager, do not stay. I will be at the office in person right away. Please have the goodness to say that and to convey my respects to the chief.
While Gregor was quickly blurting all this out, hardly aware of what he was saying, he had moved close to the chest of drawers without effort, probably as a result of the practice he had already had in bed, and now he was trying to raise himself up on it. Actually, he wanted to open the door. He really wanted to let himself be seen and to speak with the manager.
사실 어제 조짐이 있긴 했어요. 미리 회사에 알리는 건데. 그리고 제 부모님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저에 대한 비난도 큰 거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8시 기차를 탈게요. 몇 시간 쉬었더니 힘이 나네요. 그러니 사장님께 잘 좀 말해주세요.
그레고르는 나오는 대로 마구 내뱉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몰랐다. 문을 열려고 했다. 지배인을 직접 보고 말을 하고 싶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He made an effort to turn the key in the lock with his mouth. Unfortunately, it seemed that he had no real teeth. How then was he to grab hold of the key? But to make up for that, his jaws were naturally very strong. With their help, he managed to get the key really moving. He did not notice that he was obviously inflicting some damage on himself, for a brown fluid came out of his mouth, flowed over the key, and dripped onto the floor.
"Just listen," said the manager in the next room. "He's turning the key."
For Gregor, that was a great encouragement, but they should all have called out to him, including his father and mother.
"Come on, Gregor!"
they shouted. They should have shouted,
"Keep going! Keep working on the lock!"
Imagining that all his efforts were being followed with suspense, he bit down frantically on the key with all the force he could muster. As the key turned more, he danced around the lock. Now he was holding himself upright only with his mouth, and he had to hang on to the key, or then press it down again with the whole weight of his body as necessary. The quite distinct click of the lock as it finally snapped really woke Gregor up. Breathing heavily, he said to himself,
"So I didn't need the locksmith."
And he set his head against the door handle to open the door completely. Because he had to open the door in this way, it was already open really wide, without him yet being visible. He first had to turn himself slowly around the edge of the door, very carefully, of course, if he did not want to fall awkwardly on his back right at the entrance into the room. He was still preoccupied with this difficult movement and had no time to pay attention to anything else. When he heard the manager exclaim aloud, "Ooh!"
Greg으로는 온 힘을 다해 열쇠를 움직였다.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를 입은 건지 입에서 갈색의 액체가 흘러내리더니 열쇠를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보세요.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그레고르에겐 그 말이 큰 격려가 되었다. 정작 지배인도 그의 가족도 열쇠를 돌리는 장본인이 그레고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방금까지 그레고르가 떠들어댄 말이 그들에겐 도저히 사람이 한 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레고르는 죽을 힘을 다해 열쇠를 돌렸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다.
그레고르는 자신이 벌레라는 것을 잊은 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도 지배인도 경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눈앞에서 떠들어대는 건 사람 크기만한 흉측한 벌레였기 때문이죠. 모두가 난리가 납니다. 그레고르는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Without thinking that as yet he did not know anything about his present ability to move, and without thinking that his speech possibly, indeed probably, had once again not been understood, he left the wing of the door, pushed himself through the opening, and wanted to go over to the manager, who was already holding tight with both hands, gripping the handrail on the landing in a ridiculous way. But as Gregor looked for something to steady himself, with a small scream, he immediately fell down onto his numerous little legs. Scarcely had this happened when he felt for the first time that morning a general physical well-being. The small limbs had firm floor under them. They obeyed perfectly, as he noticed to his joy, and even strove to carry him forward in the direction he wanted. Right away, he believed that the final amelioration of all his suffering was immediately at hand. But at the very moment, when he lay on the floor rocking in a restrained manner, quite close and directly across from his mother, who had apparently totally sunk into herself, she suddenly sprang right up with her arms spread far apart and her fingers extended and cried out, "Help! For God's sake! She held her head bowed down, as if she wanted to view Gregor better, but ran senselessly back, contradicting that gesture, forgetting that behind her stood the table with all the dishes on it. When she reached the table, she sat down heavily on it, as if absent-mindedly, and did not appear to notice that all that next to her coffee was pouring out onto the carpet in a full stream from the large, overturned container.
그레고르는 자기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몰랐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무작정 문짝에서 몸을 떼어 거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곧장 지배인에게 달려갈 생각이었다. 지배인은 이미 현관을 나와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방을 나온 그레고르도 뭔가 잡을 것을 찾았다. 그러다가 허공을 허우적대다가 작게 으악 소리를 지르며 엎어졌다. 자신의 수많은 다리들을 깔고 엎어졌다. 그런 자세가 되자마자 그레고르는 깨달았다. 벌레로 변한 이후 처음으로 변하다는 것을. 작고 가느다란 다리들은 몸 아래에서 비로소 튼튼한 지지대를 얻게 된 것이었다. 기쁘게도 다리들은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다. 어머니를 바라본 순간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내뻗으며 소리쳤다.
Mother,
said Gregor quietly and looked over towards her. The manager had momentarily vanished completely from his mind. On the other hand, when he saw the flowing coffee, Gregor could not stop himself snapping his jaws in the air a few times. At that, his mother screamed all over again, hurried from the table, and collapsed into the arms of his father, who was rushing towards her. But Gregor had no time right now for his parents. The manager was already on the staircase. With his chin on the banister, the manager looked back for the last time. Gregor took an initial movement to catch up to him if possible. But the manager must have suspected something, because he made a leap down over a few stairs and disappeared, still shouting, The sound echoed throughout the entire stairwell. But now, unfortunately, this flight of the manager seemed to bewilder his father completely. Earlier, he had been relatively calm, for instead of running after the manager himself, or at least not hindering Gregor from his pursuit, with his right hand, he grabbed hold of the manager's cane, which he had left behind on a chair with his hat and overcoat. With his left hand, his father grabbed a large newspaper from the table, and, stamping his feet on the floor, he set out to drive Gregor back into his room by waving the cane and the newspaper. No request of Gregor's was of any use. No request would even be understood. No matter how willing he was to turn his head respectfully, his father just stomped all the harder with his feet.
Gregor는 어머니를 부르며 쳐다보았다. 식탁에서 커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커피다, 커피.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커피!
커피가 먹고 싶은 마음에 Gregor는 저도 모르게 턱으로 몇 번이나 허공을 덥석 덥석 물어댔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다시 한번 기함을 했다. 어머니는 식탁에서 달아나 마주 달려오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쓰러졌다. 그레고르는 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를 잡아야 했다. 해고를 당할 수는 없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지배인이 더 빨랐다. 포기한 그레고르는 다시 집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그의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Naturally, his father, in his present mental state, had no idea of, say, opening the other wing of the door a bit to create a suitable passage for Gregor to get through. His single fixed thought was that Gregor must get into his room as quickly as possible. He would never have allowed the elaborate preparations that Gregor required to orient himself, and thus perhaps in this way to get through the door. Perhaps with his excessive noise, he was now driving Gregor forwards as if there were no obstacle. Behind Gregor, the sound at this point was no longer like the voice of only a single father. Now it was really no longer a joke, and Gregor forced himself, come what might, into the door. One side of his body was lifted up. He lay at an angle in the door opening. His one flank was really sore from the scraping. On the white door, ugly blotches were left. Soon he was stuck fast and would not have been able to move any more on his own. The tiny legs on one side hung twitching in the air above, and the ones on the other side were pushed painfully into the door. Then his father gave him one really strong, liberating push from behind, and he scurried, bleeding severely, far into the interior of his room. The door was slammed shut with the cane, and then finally, it was quiet.
"아버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한 건지 그레고르의 움직임을 유도할 모양이었다.
쉬, 쉬, 쉬. 저리로, 저리로.
아버지, 참, 듣기 싫게 왜 이러시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얼른 들어가자."
그레고르는 방에 들어가려다가 깨달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새는 그가 지나가기엔 너무 좁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문을 열어줄 생각은 없었다.
쉬쉬쉬, 가라니까!
지나가지 마자!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정말 짜증나! 될 대로 돼!
그레고르는 있는 힘껏 몸을 밀고 들어갔다. 그 바람에 몸 전체가 문 입구에 비스듬하게 걸렸다. 옆구리가 심하게 까졌다. 하얀 문에 보기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레고르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문에 낀 채 수많은 다리들을 허공에서 버둥댔다. 그 순간 뒤에서 아버지가 그를 힘껏 걷어찼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통증이자 구원이었다. 그레고르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방 안 깊숙이 날아갔다. 아버지가 지팡이로 문을 닫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Today's bookmark.'
카프카의 변신은 원래 독일어로 쓰인 소설이죠. 이 소설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영어 번역자들이 꽤 많은 고생을 한 모양이에요. 카프카 특유의 문체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벌레를 영어로 옮기는 문제로 꽤 고심했다고 합니다. 카프카가 벌레라는 뜻으로 선택한 독일어는 웅게치퍼였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다는군요. 독일 어원으로 웅게치퍼는 unclean animal, not suitable for sacrifice. 동물로 제사 때 바치기 부적절한 불결한 동물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버그라는 말은 지나치게 평범하고 인섹트란 말은 또 너무 과학 용어처럼 들리니까요. 중요한 건 카프카가 벌레라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경계에 걸쳐진 모호한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변신을 읽는 독자들이 그레고르 잠자에 대한 상상력을 마음껏 풍부하게 키울 수 있도록요.
아휴, 한바탕 정신없는 소동극을 본 것 같죠? 예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카프카가 이렇게 희극적인 요소도 잘 살리는 작가인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 희극의 바탕, 밑바닥에는 존엄성을 잃은 인간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깔려있죠. 즐거우셨습니까, 케일린?
네, 뭐 즐겁다고 해야 되는데 그레고르를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즐거운 거는 아니죠. 참.
근데 어제 네. 톤에 비하면 오늘은 살짝 저는 즐거웠어요.
아니, 사실 웃긴 코믹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인섹트 포비아.
어제 아주, 말씀하셨었죠.
네,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레가 됐다면 네.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나오겠군요.
네. 이러다 그냥 뭐. 네, 아, 참, 진짜, 저에게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이승열 씨에게는 그레고르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내일도 해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뛰어넘어.
프라이데이가 정말 대단한 캐릭터죠.
아닙니다. 그레고르가 제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꿈에도 나온답니다, 프라이데이는.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고 즐기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호님께서 말하고 보고 걷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오늘처럼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아, 불쌍한 그레고르. 어쩌다가 벌레로 변하여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카프카가요, 왜 벌레가 되는지는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레고르 자신도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다고.
그냥 그 전날 밤에 조금 징조가 보이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만 넌지시긴
그는 지금
했는데.
해고 안 당하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벌레가 된 거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상 게시판에요. 하정숙님께서 카프카가 체코 사람인 것을 알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체코가 정답게 다가오고 좋아하게 됐어요. 카프카가 태어난 곳이라는 것만으로요. 겨울이나 내년 봄쯤 남편이랑 유럽 여행을 가려는데 꼭 체코의 프라하에 들러서 카프카의 흔적을 밟아보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일하다 벌레로 변신 후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불쌍한 그레고르의 고통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밤의 변신을 기다립니다.
좋으시겠네요.
와, 네, 저도 프라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체코, 그래요.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네.
체코 사람 맞죠?
네.
헝가리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독일 사람도 아니죠?
네,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더더욱 아니겠네요.
네.
최길수님께서 뮤비가 재미있네요. 벌레도 나오고 소설 내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뮤비가 아닌가요? 그거 보시면서 감탄하신 것 같아요. 샌드 애니메이션?
네. 아, 저희가 노래를 틀 때도 원래 이제 영화화된 게 있으면 영화를 틀 때도 있고 그런데요. 네, 네. 샌드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노래 나갈 때도 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고요. 오늘 그 변신에 딱 맞는 네, 그런 샌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저희의 특별 서비스였습니다.
네, 감사한 게시판에 이승숙님께서요. 영미에서 읽어주는 책 대부분이 그렇지만 읽어보지 않은 작품이라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작품의 더 큰 의미는 다 읽어봐야 알 듯. 하지만 1회만 들어본 카프카의 변신, 저에게는 회사 가기 싫을 때 읽어야 할 작품, 들어야 할 영미문학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빨리 더 듣고 싶어서 회사 가기 더 싫어지실 것 같은데.
어쩌면
아닌가요?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
네.
아주 많은 걸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야도 좀 아니 벌써 아실 것 같아요. 결말을 아시면서 괜히 회사 가기 싫으시니까.
네.
이동현님께서는 카프카의 변신을 검색해보니까요. 2005년에 영화로 나왔군요. 어, 그래요? 기회가 되면 꼭 영화 보고 싶어요. 영미문학관 덕분에 카프카란 작가를 알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동현님, 고맙습니다.
네.
그 영화, 혹시 저희가 영상 자료로 틀어드린 그 영화인가?
그 영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남자가 벌레로는 변하지는 않던데.
그렇죠. 그냥 누워만 있더라고요.
네. 김동구님께서요. 아, 한겨레 신문 기사 보고 처음으로 왔어요. 청독. 오, 너무 좋아요. 아, 한겨레에서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 관련 집중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김동구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요. 선물 게시판, 선물 드려요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책 읽어주는 라디오에 대한 그런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났었나 봐요.
저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카프카의 변신 시고르사를, 알마에서 임지선의 청춘 에세이 현시창을, 뮤직컴퍼스에서 프랑스 가수 파트리샤 카스의 새 앨범 가스 샹트 피아프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연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7시 대학로 예술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죄와벌,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들으신 음악 소개할게요. Coldplay의 Don't Panic 함께 하셨죠. 나름 반어적인 의미로 들어본 음악이었고요. 그 전에 그레고르 잠사와 가족, 지배인간의 웃지 못할 총극 장면에서 나온 음악은 Guns N' Roses의 Welcome to the Jungle이었습니다. 함께 웃자고 골라봤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요. Garbage의 I Think I'm Paranoid입니다. 내일 변신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